자,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4장에 저희가 지금 와 있고요. 이고니움에서 이제 있는 일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행이 지금 이고니움에 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3절에 보니까 이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 이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성경에서의 그 표적의 목적은 늘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성경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7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8절서부터죠. 8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에 이제 갔을 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도 지금 다 이게 이방인 지역이에요. 있었는데, 그런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제 예전 말로 이제 앉은뱅이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기온이야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일단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하는 과정에서 회당들을 주로 먼저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지에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잃지 않고 어느 사회에 가서든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느 이방인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 먼저는 그 지역에 회당이 있나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지금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 이방인의 색채가 뚜렷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과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보았습니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누군가를 고칠 때 그 사람에게,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어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해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을 낫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이 안 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은 안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이 병고침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 사람처럼 그 안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자꾸 강조드리는 게 루스드라는 지금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방인 색채가 대단히 강한 지역이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 지금 이거를 지금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표적을 행한 거예요. 원래 표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믿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이방인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표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 사도가 지금 신격화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교도들은 이 병 고치는 사람 자체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표적을 행했을 때 물론 사람도 물론 뭐 대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인드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구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표적을 연결시키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교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표적을 딱 행했을 때 그 표적을 전적으로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냐면 그 표적을 행한 사람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던 그 신들 중에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하는 이 신들로 지금 이 신들이 지금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피터는 이 고대 로마와 이탈리아의 신으로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고, 또 히랍 신화에 있어서는 제우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비슷하면서도 이름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피터는 로마의 신 이름인데 이게 헬라, 그러니까 히랍 신화에서는 제우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머큐리는 이게 이제 로마 신으로는 머큐리가 히랍 신으로는 헤르메스 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상인의 신, 도둑의 신, 뭐 웅변의 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였더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머큐리가 이들이 믿던 신들 중에 웅변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들로 추앙할 때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결과를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의 입구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주피터와 머큐리가 그곳에 내려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신전이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에서 매일 그 주피터와 머큐리를 신으로서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주피터와 머큐리가 이게 내려온 게 맞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표적을 행했을 때 신격화 당할 위험에 빠졌고,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죠.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류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1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자기들에게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만류를 했어요. 막 소를 잡아와가지고 막 이 제사장, 이 주피터의 제사장이 막 희생물을 막 지금 막 드릴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신히 제재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19절부터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 여기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움 그랬는데, 14장의 맨 첫절에 보면은 이고니움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큰 무리가 믿었는데, 2절에 보면은 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움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선동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냐면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는 결국은 여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는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과격한 사람들인지, 이 이고니아나 루스드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대단히 난폭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악 지역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로서 전쟁을 좋아하고 성품이 대단히 난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사실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 돌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도 뭐 호전적인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산 사람을 막 이렇게 놓고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정도의 돌무덤이 이렇게 쌓이게 막 쳐서 죽이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표적을 행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표적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숭배받을 그런 위험에 빠졌는데, 그것은 차마 그 숭배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거절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살해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닥친 위협들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뭐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위협과 위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얕잡아 보거나 이랬을 때의 위협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은 뭐냐면 누가 나를 지켜 세웠을 때, 누가 나를 높였을 때, 그것도 어디까지? 하나님으로까지 나를 높였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일행이 참 그동안 다른 지역에 갔더니 막 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일만 겪다가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 하나 보고서는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막 신이라고 막 추앙할 때, 그때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을 욕했을 땐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잠언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다가도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아, 당신 잘합니다, 당신 잘합니다 이럴 때 이제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죽은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도 자기가 한 번 돌로 맞았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는 게 이게 지금 루스드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 선동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거기에 선동 당한 유대인들이 이 주먹만한 돌들을 자기를 향해서 던지어서 이 피가 터지고 이러면서 쓰러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런 험한 꼴까지를 내가 당하나 이러면서 후회했겠죠. 그렇죠?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주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굴 것 같으세요?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지금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증인으로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사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사울의 그 인상 속에 저 사람이 저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신념 때문에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갈까를 깊이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였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또한 스데반이 느꼈던 똑같은 그 감정을 느끼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어떤 셋째 하늘에 갔던 그 기억,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이야기, 간증, 그것이 이때 이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죽었을 때, 실제 죽은 거예요. 까무러진 게 아니에요. 실제 죽었을 때 그 천국을 경험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이 부분까지만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제가 이 셋째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20절에 14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이제 그 뒷부분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도시 밖으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여기 보니까 그 이튿날 바로 또 다른 도시로 떠나서 바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것도 참 기적인데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게 한 그 도시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이렇게 사역을 계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큰 그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참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 지역들에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 결과로 거쳐서 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지만 사실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에 있는 그 씨앗을 그 땅 속에 심으면 그것이 또 동일하게 그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서 지금 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사도 바울이 맺었던 것과 똑같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열매를 또 다른 사람이에게 심기고 그 씨앗이 심겼을 때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또 씨가 돼서 또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생명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신앙의 간증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상 닥치면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 모진 고문들 이런 것들 다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대단히 좀 두렵고 막막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